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가 4장 후반부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 시작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행하신 일이 4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 받으신 내용이고요. 4장 뒷부분을 보면 그게 실제로 공생애 사역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으로 하신 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4장 후반부에는 사실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제 어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 제자를 부르시는 것,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읽은 18절부터 22절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행하신 실질적인 첫 번째 일이 나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인데요. 두번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21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야고보와 요한,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네 명을 부르는 것, 그리고 세례 마태를 부르는 것 이외에는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구체적인 사건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제자로 부름받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본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어디로 가셨는가입니다. 주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시험 받으셨던 것처럼 주님이 사역 시작하시면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별 볼일 없는 지방 변두리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죠. 오늘 18절부터 보시면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안에도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도대체 누구를 부르셨는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불렀는지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주님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실지, 이 모든 내용들이 다그 안에 녹아들어 있으니까요. 자, 누구를 부르셨는가?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들은 어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 부르신 사람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두 사람, 일단 이름이 나오죠. 뭐이 이름이 나오는 건 앞으로도 계속 유명한 사람들이고 계속해서 언급되고 등장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름이 뭐 대단히 특별하거나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름 이외에 이두 사람과 관련해서 기록한 게딱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이들이 갖고 있던 직업입니다. 이 18절 맨 끝에 보시면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부가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직업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어부라고 하는 직업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지금 갈릴리로 가셨잖아요. 바닷가로 가셨잖아요. 그 바닷가에 가셔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를 불렀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죠. 당연하지만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베드로나 안드레는 왜 어부가 되었을까요? 왜 어부가 됐을까요? 태어났을 때 바닷가에서 태어났고요. 성장하면서 보니까 주변 식구들, 주변 친척들, 친구들 다 어부입니다. 다 어부로 그냥 거기서 물고기 잡고 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실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부모가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내 자식만큼은 어부 안 만들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재산 팔고 정리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가든 뭐딴거 해야 되는데 뭐 그럴 형편은 못 되고 그냥 부모가 살았던 대로 그냥 태어난 환경 그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는가? 기왕이면 우리 다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중에 입신양명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일이라도 하고 있는 녹을 먹는 사람 좀 뽑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 종종 하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갈릴리, 거기가 좀 촌이기는 하지만, 못 사는 동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중 괜찮은 사람을 뽑은 게 아니고, 그냥 그 지역에 그냥 돌멩이처럼 굴러다니고 있는, 널브러져 있는, 그냥 아무나 찍어내면 다 어부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제자로 선택하신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다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삶에 대한 소망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어부고 살다 보니 어부고 이제 어부로 죽겠구나 싶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부로 살던 나를 부르셨으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귀한 그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를 보면 앞으로 하실 사역이 보이거든요. 베드로를 선택하셨잖아요. 또 안드레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잖아요. 앞으로도 군사적으로 혁명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대단히 성공을 해서 권력을 잡거나 조금 있으면 선거에서 뭔가 당선이 되거나 그럴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별 볼 일 없지만 사실은 앞으로도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할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자로 뽑은 것을 보면 우리가 분명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이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시려고 이들을 뽑으신 것이지 이들을 통해 무언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들을 뽑으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해드렸다가 뭘 해드렸을까요? 뭘 해드렸을까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고기 잡아서 생선 반찬 해드리는 거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베드로가 뭐 예수님께 건물을 사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자 이들을 선택하신 것이지 이들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누리고자 이들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점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 대학부 사역을 할 때 정말 속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부 아이들을 놓고 이제 제자반을 선택을 하는데 제자반을 신청을 받아요. 워낙 제자반을 다들 하고 싶어 하는데 이 뽑을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경쟁률이 있는 거죠. 신청을 받을 때 내부적인 지침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광고하지 않지만 내부적인 지침은 뭐냐면 제자반을 만약에 50명을 뽑는다. 그러면 그 중에 절반은 스카이를 뽑아라.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를 다니는 애들로 25명을 채우고 나머지 중에 이제 다른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을 뽑아라. 그리고 제자반을 다니는 아이들 중에 혹시 리더가 되려고 할 때는 대학 졸업할 때 성적표를 띄워와서 B뿔 이상이 되지 않으면 리더를 세우지 마라. 이게 내부적인 지침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반발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방대 다니거나 대학을 못 다니는 사람은 리더도 못 된단 말이냐. 아니 그냥 공부를 못하니까 신앙생활이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그나마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제자반 시청하면 당장 떨어졌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선택하신 거예요.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희 모교회는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에 있는 공항배대교회거든요. 여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비행기 정비사였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 근처에 사는 거예요. 동네 보면 비행기 이제 파일럿도 살고 비행기 정비사도 살고 또 공항에서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도 살고 그리고 이제 스튜어디스들도 살고 저희 집에도 스튜어디스 누나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뭐 울릉도에서 왔었던 쌍둥이 자매가 있었는데 먼저 태어난 언니는 먼저 태어났다 해서 선출이 나중에 태어난 동생은 나중에 태어났다 해서 후출이었습니다. 참 이름도 잔인하게 지었죠. 그리고 우리 공항배들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장로님 정비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 권사님 공항에서 청소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다 공항 근처에 있으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에 어느 날 다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왔다. 그러면 야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찾아왔다. 막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바닷가에 가셔서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일 때 예수님 믿게 되었나, 제자로 부름받게 되었나, 직분을 받게 되었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이 봉천동에서 쭉 살고 있다가 성공해서 강남으로 이사가고 그 다음에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직분자로 부름받았는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갈릴리에 살고 있던 흔해 빠진 어부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용하셔서 나중에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두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누가 다닌 걸까요? 예수님이 다니신 겁니다. 이거는 다니셨다는 게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이렇게 쭉 돌아다녔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마음에 의도가 있죠. 가서 내가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돌아다니신 거죠. 그리고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에 나와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있다 보니 바다에 누가 그물 던지는 것을 봤다.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리고 안드레를 주목해서 목적을 가지고 뚜렷하게 쳐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보신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이제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것도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시고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구원받은 제자가 되고 또 이제 직분을 받게 된 것이죠. 이거를 종종 어떻게 생각하냐면 베드로가 찾아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가 손 바짝 들고 내가 직분자 되겠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복음에 대한 소식, 전도를 듣고 내가 교회 다니기로 결정을 했다. 내가 교회를 좀 더 섬기기로 내가 마음을 먹었다. 내가 헌신을 해서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본질을 뒤집은 거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어떻게 생각하고 고백하느냐,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 내가 어쩌다 제자가 되었을까, 어쩌다 직분받게 되었을까,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나를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시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말 그대로 제자가 된 것이죠. 제가 요즘 책을 한 권을 읽고 있는데 딸바보 예수바보라고 하는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자기 딸을 키우면서 딸을 통해서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를 이렇게 묶은 책이거든요. 그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딸이 되게 재밌어요. 어렸을 때 우리도 아이들 키우면 아이들이 재밌는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아이에게 선물을 쥐어가지고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라고 했대요. 4살인가 5살에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다니는 딸에게 선물을 줘서 선생님 스승의 날이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라고 했대요. 그러고 나서 집에서 훈련시킨 거죠. 자, 드리고 나서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랬더니 딸이 눈을 땡그랗게 뜨고 쳐다보더래요. 그러더니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엄마, 선물은 내가 주었으니까 선생님이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 받은 선생님이 나한테 감사합니다 해야지. 왜 내가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하느냐. 애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해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맨 끝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종종 우리는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거나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왜 내가 예수님한테 고맙다고 하나. 우리도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아,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린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 유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 사실 말씀이 나오는데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은 명령입니다.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첫 번째로 나를 따라오라. 딱 한 가지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기 보면 물론 이 안에 모든 내용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뭐 헌금을 많이 해라, 죽도록 봉사해라, 아니면 등등등 이런 걸 명령하신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을 따라오라는 것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순종해야 되는 거, 이게 명령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이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명령만 있는 게 약속이 있어요. 19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자가 되는 건 선천적으로 제자의 품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딱 보면 제자답지 못해요. 제자가 될 만한 가능성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데리고 가셔서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후천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이 이게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선천적으로 제자가 될 만한 기질이 다분히 많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이 불러다가 제자를 삼아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많이 만들어지는 사람, 많이 고쳐지는 사람이 훌륭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노회에 가면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게 까칠한 목사님이 있어요. 말씀도 되게 까칠하게 하시고 성격도 되게 까칠하고 그런 분이 있거든요. 저랑 너무 다른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주님의 은혜가 귀하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밖에 나가서 사기나 치고 사업이나 하고 일해야 맞는 사람인데 근데 주님께서 나를 그래도 이렇게 많이 고쳐주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 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셨다. 주님이 나를 많이 바꿔주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 이게 많이 바뀐 건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 제자가 된다는 건 후천적으로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만들어주시는 것. 자기 기질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성격대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태어난 모습대로가 아니라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고침받고 변화받고 주님이 만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 주님을 따라가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저를 좀 만져주십시오. 저를 만들어주십시오. 제가 제 자신의 모습과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자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물론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이 과연 십자가를 생각하고 따라갔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왜 부르셨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따라가야 하는지 온전하게 다 알지는 못해도 그래도 일단은 주님을 따라갔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래서 맨 끝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죠.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즉각입니다. 그물을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생각, 가치관은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귀하게 순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면서 결국 제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는 야고보와 요한과 관련된 내용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지금 또 다른 야고보와 요한에게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한 두세 가지만 다시 정돈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죠. 갈릴리로 오신 사건에 대해서 구약성경이 뭐라고 예언했냐면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도대체 흑암에 앉은 자들, 죄 때문에 심판받은 자들이 큰 빛을 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막 태양처럼 막 밝은 빛인가요? 물론 영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큰 빛이 비추는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이 물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 그게 바로 큰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그냥 여전히 세상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데요. 나는 세상적으로 보면 여전히 물고기 잡는 사람에 불과한데요. 그래도 주님을 만나면 큰 빛을 본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갈릴리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가 회개하는 겁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나요? 다윗의 나라 누리는 거 말고 어떻게 해야 천국을 누릴 수 있나요? 예수님 따라가야 제자가 되어야 그래야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발견하고 받고 누리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나중에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지만 사실 제자를 부르는 장면 요 이름 안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에게도 비슷해요. 우리도 다 먹고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태어난 곳에서 흑암 가운데 앉아서 이것저것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복음 듣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도 다 크건 작건 무엇이건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겠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제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일정 부분들은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름받았는지 또 어떻게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는지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살면서 가장 귀한 만남이 이 장면에서 있었는데 우리는 이미 그 귀한 만남을 누렸고 또 그 귀한 만남을 자꾸만 더 풍성하게 누려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조금씩 조금씩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많은 귀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돈을 많이 주시거나 좋은 학벌을 주시거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을 주시는 것보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이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귀한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였으니 어찌하든 더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끝내는 주께서 먼저 천국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